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먼저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죠? 어감이 어떠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안 좋죠? 안될것 같죠? 건너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시골에 장례식에는 이렇게 상여를 메고 뒤에 이제 장지까지 유족들과 또 조객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고인께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다면 이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며칠 후 하면서 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장례식에 같이 가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 강은 언제 건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건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면 요단강 하면은 건너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 양반 요단강 건넜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꼭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기분 나쁜, 어쩌면 재수 없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입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단강이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중간에 쭉 갈라져 있는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대 지도를 보시면 현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쪼렇게 되어 있죠. 저게 웨스트뱅크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땅을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틀먼트를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지금 한약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저기에 그 마을을 그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막 이제 미국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런 이유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저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저 경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이스라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국경을 형성하고요. 또 농경을 위해서, 목축업을 위해서 풍부한 수자원을 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이 넘어간 것은 다음 지도에 보시면 저렇게 넘어간 거예요. 뭐 저런 식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요르단에서 지금 요르단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서 지금 요단강에 넘어간 것입니다. 요단강에 여러 가지 성서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간 사건이고요. 또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문둥병이 나은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기분 나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단강은 그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고 끝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끝이 아니라 새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원문 영어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 이렇게 되어 있는 요단강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beautiful shore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beautiful shore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 shore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이 강가 그리고 이 beautiful shore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리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가 선입견을 갖듯 죽음의 강이 아니라 저 찬송가조차도 sweet by sweet 그냥 며칠 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sweet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이 점점 계속되고 그 날이 이제 마지막을 맞아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조차도 그렇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또 장례식에 가면 또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시면 그거 요단강 아닌데 이러시지 마시고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더 아 내가 주님을 만나보겠구나.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보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넘는 그 기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만 들었던 땅,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대로 이어지면서 너희는 그 땅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다 하셨던 그 땅을 지금 강하나 사이를 두고 손이 잡을 듯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물이 막 큰 물이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나이가 든 분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젊은 사람이 헤엄을 치고 저쪽에 줄을 단다고 해도 이 민족이 다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맞는데 그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상황과 비슷하죠? 어떤 것과 오버랩됩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오버랩됩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리액션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원망함이 없습니다. 불평함이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점점 세대가 가면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바뀌었을까요? 착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강 그 큰 물이 뛰놀고 건너기 불가능한 그 강을 앞에 두고 성결케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역사하실 수 없습니까?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백함 없이 회개함 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성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뒤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세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며 그 아들로 회복시켜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요단강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현실을 맞는 우리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무섭고 그 큰 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내게 같이 함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있었는데 보지 못하던 것들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반항하고 반역했던 것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현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건널까 회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큰 물이 뛰노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밟자 요단강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물벽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중앙에 멈춰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 담대함으로 건너감이 물을 가르고 길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 눈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대기도 전에 물이 물러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닿는 신용을 했더니 물이 물러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지금 발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측에서 보면, 정말 궤를 맨 사람들 측에서 보면, 그 제사장 에봇을 입고, 무거운 에봇을 입고 두 손은 언약궤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모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두 손도 다 묶여 있고 그 무거운 옷도 입고 있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떠내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물에 흘러가 버릴지도 몰라요. 너무나 큰 리스크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물에 나를 내던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물이 그렇게 물러갈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렇게 예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가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풀무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돼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물에, 그 강에, 그 큰 물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현실에, 그 어려움에 내 발을 내딛는 것임을, 내 발이 그 물에 적셔지는 것처럼 정말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왜 아멘 못합니까? 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풀무에 들어가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는 안 가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것 같아서 주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풀무에 들어가는 일,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일은 계획에도 없고 예상에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순종이 됩니까? 나를 위함이지 주님을 위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또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물 앞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요단강물에 발을 대었을 때 그게 물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목숨도 건지고 내 위상도 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물을 댄다고, 내가 그렇게 순종으로 물을 댄다고 그 물이 그렇게 멈추고 벽이 되고 내가 건너갈 수 있는다는 보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더 꼬일까 봐 두렵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내 잘못이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다 밝혀져서 망신만 당하고 그럴까 봐 두렵고, 전화 위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란 대로 했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고 그것이 망신이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한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러한 보장이 없기에, 그냥 그 물에 발을 내딛어야 하기에, 그 풀무에 들어가야 하기에, 결과에 보장이 없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래서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를 자백했는데 내 잘못과 죄가 다 드러나면 안 되고 그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손해보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거냐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만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바세바를 취한 것과 그렇게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은 그 죄값을 치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금식했다고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그 뒤로부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내 아픔까지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길이, 나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과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상했던 결과를 아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되며 어떻게 그게 신앙이 되며 어떻게 그렇게 그게 순종이 됩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기에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해도 내 원하는 삶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기에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순종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믿음의 족적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것이 순종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 현실에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담그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그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풀무로 자신을 내던졌던 것처럼 아마 여전히 무서울 거예요. 안 무서울까요? 여전히 무서울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그 결과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기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 현실에 발을 내딛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을 바라기에 순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발걸음이고 내 예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말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그 순종이 우리가 말하는 망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나쁜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는 그 생각이 다르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그 계획이 다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언제보다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복음이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가면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인가? 복음이 힘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표적이 아니라 믿음의 족적을 따라, 말씀의 족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위해서 순종한다 얘기했고, 그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내 것을 숨기고 나아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 제사장들처럼 그 정말 원치 않는 현실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담그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현실을 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현실에 정말 그 내가 벌린, 내가 정말 잘못한 그 현실들이 다 눈감아지기를 바라고 없어지기를 바라는지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이며, 그 발이 젖는 것이며, 떠내려가 죽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감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을 신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발 담그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환경, 내가 들어갈 수 없겠다 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가는 그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힘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며 살아있는 것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